밤부터 보통 12시에 마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어떻게 5시간을 했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전에는 우리 3년 전에는 9시에 했었거든요. 늘 철야 기도를 9시에 했기 때문에 오늘 7시 반에 예배에 우리 성금요일 자리에 그리고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다른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방 옆에 오피스 옆에는 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감나무가 한 번은 감나무 농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감나무를 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감나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해에는 많이 달리고 감이 어떤 해에는 감이 많이 안 달린다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점점 안 달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나무도 과일 나무든 어떤 나무도 다 사람 같다고. 먹을 걸 제대로 주고 얻어야지 먹을 것도 안 주고 거름도 제대로 안 주고 기름이 아니고 비료도 안 주면서 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느냐고. 거름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내려오셔서 감나무 옆에 구덩이를 파서 거름도 주고 그랬습니다. 위에는 비료도 뿌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많은 나무들이 파릇파릇 그 우물이 터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나오는 순이 나오는 것이 다르고 똑같이 심어 놓은 나무인데도 열매 맺는 것이 다릅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빛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물을 비를 얼마만큼 잘 가두어 또는 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거름입니다. 겨울을 지났다고 봄이 왔다고 모든 나무가 다 새싹을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다고 모든 세상의 모든 얼어붙었던 나무들이 또는 새싹들이 다시 우물 트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 동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영양이 없어서 죽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양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때로는 시련을 당했을 때그 기도를 통하여 이겨나가는 힘과 또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다 겨울을 지났다고 봄이 왔다고 새싹을 돋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나무 세워놨다고 가을 되면은 풍성한 열매 다 저절로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주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 쓰는 것이고 내 깨나 내 재주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일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낳으시고 구원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탄도 일합니다. 죽임을 위하여 영혼을 죽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태클을 걸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인지 방해하고 그리고 이 사탄은 기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시험을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일하시고 사탄은 죽음을 갖고 일하고 하나님은 풍성함과 부유함을 일하시고 이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을 만들어주고 결핍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탄도 예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도 자신을 숭배하기를 요구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은 사탄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숭배하든지. 왜냐하면 사탄도 자신을 숭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또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받기를 찾기를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나를 부르라. 너희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를 찾으라. 너희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만날 것이라고. 너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찾을만 할 때 그를 찾으라. 그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리하면은 응답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 투성입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랬죠. 악함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잘남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허망하고 끝나고 나면 분열하고 끝나고 나면 싸움터가 될 수도 있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일 그것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에 주로 두 개의 본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받았던 본문 또 하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칠언하셨던 일곱 번 말씀하셨던 일곱 번 기도하셨던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수님의 시험을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 일곱 가지 그 중에 네 가지만 아니 어쩌면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매달린 그날이 금요일 정오였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시신을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세마포로 그 시신을 내렸고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자신을 위하여 최고의 무덤을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쓰다 남은 무덤 필요 없는 무덤 그런 무덤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셨습니다. 장례했습니다. 무슨 보상을 기대했습니까? 끝인데 무슨 보상이 있었겠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셨던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이죠.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저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세상은 안 해도 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걸 실수라고 하고 때로는 추측이라고 합니다. 본인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아요. 농담인 줄도 알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은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있죠. 지나가면서 툭 던지고 아니면 앉아서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로 하기도 하죠. 문제는 거기가 있다는 거 알죠. 나는 꼭 해야 될 말이라고 나는 해서 이 마음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 혹시 마음에 조금 내말 하는 거 아닌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을 억누르는 거, 믿음의 힘이며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그리고 채찍질 했었고,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옷을 찢어서 옷을 나누기도 하는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있고,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신, 의인을 향하여 채찍질을 했다고 침을 뱉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모르고 짓는 거.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지를 자기는 의롭다 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Father, forgive them.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일들이죠.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벌이고 악한 짓을 하고 신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서 해서는 안될 말을 떠들면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말하죠. 하나님, I am okay. 하나님, I am okay. 나 괜찮아요. 우리 기도 따져보면은 기도 많이 하며 살아왔지만은 너무 나의 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순절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죽고 싶을 만큼 두렵다고, 나만 억울하다라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기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I am okay. 난 괜찮아요. 나 어찌해도 괜찮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바꿔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만을,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그들의 마음, 한 번쯤은 세상을, 한 번쯤은 나 말고 다른 것을, 다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하는 그들이지만,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기도입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였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마귀였다는 이야기였죠.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모조리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녁 아버지, I'm okay. 난 괜찮아. 난 괜찮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에, 침뱉음에, 고통에 짓밟히고 찢겨지고 심장이 무너지고 터지고, 아니 단 한 번이라 단 한 순간이라도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벼락이라도 내려치고 싶을 텐데 그런 말 합니다. I am okay. I am okay.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다시 계속되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가 둘이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서 서로 조롱하죠.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아니 교활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 강도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그 강도와 동급으로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도 강도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교활할 정도로 새 십자가를 지어놓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일합니다. 악함으로 일하고 때로는 교만으로 일하고 때로는 깨로 일하고 심지어 열심으로 일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도들 사이에 강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강도 같은 예수님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깨를 순식간에 산산조각나게 만드시는 분이고 인간의 모든 국리를 소용없게 만드는 것이고 하만의 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왕의 고집이 한순간에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또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별별 방법으로 연구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열심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역사란 인간의 깨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성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고 반역의 역사였고 그리고 허물어진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의 역사였잖아요. 왜 반역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인간의 무너진 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가고 인간의 죽어가는 그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인간이 꿈을 꾸었던 인간이 창조 뭐 그런 별별 생각을 가지고 다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지만은 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악에 찬 계획을 물거품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좌편 우편의 두 명의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올려놓았지만은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좌편과 우편으로 나누어지는 사건,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악한 강도 한 명, 좌편의 강도였다고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살려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살려달라고 너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그러나 너가 억울하다면 뛰어내리고 나도 살려달라고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같이 있다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동일한 죄를 짓는 그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습성은 그래죠. 네하고 내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네가 잘났으면 뭐가 잘났냐고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두 번째 기도이면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을 약속을 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You will be with me, paradise. 너 나와 함께 today 있게 될 거야. 한순간에 갈라지고 있죠. 죽음 직전에, 심판 직전에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서는 결코 결정될 수 없,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죽는 그 직전에도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할아버지 한 분 돌아가실 때 그 자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죠. 그분 돌아가실 때 광주에서 오랫동안 큰 사업도 하시고 대단한 일도 하셨던 그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시 직전에 아주 완고하셨고 강직하셨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전도를, 마지막 복음을 제시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물 좀 달라고, 물 어떻게 줘요? 가재 같은 거 물 묻혀가지고 입술에 달려주고 묻혀주고 잠깐 이게 옹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한 분만 남아있었고 다른 분들은 막 밑에 내려가셨는데 그 순간에 할아버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마치 보고 있는 듯이 아 예수님은 진리야, 예수님 그분은 진리야, 진리지 그러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직전에 그렇게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 증언이기도 하죠. 또 한 분 우리 교회 장로님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장로님하고 며느리인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세례를 받고 싶게 한다고 하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뭐 천주교처럼 본인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고 본인의 선택이나 결정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종부성사를 그냥 가족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식구하고 또 다른 분도 계셨는데 눈도 못 떠요. 입도 못 열어요. 죽음 마지막 순간인데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인데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만약에 내 말이 들리면은 팔 못 움직여요. 손을 가슴에 올리세요. 그리고 그 두 손을 올려서 꼭 잡으세요. 근데 가족들이 전부 다 손만 보았죠. 눈 하나도 못 뜨는데 힘이 없어서, 입도 못 벌리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데 팔을 움직여서요 그 손을 가지고 손을 잡았습니다. 양손을. 그리고 가슴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다 듣고 있다는 뜻이, 나 그러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한 1년 가까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지 못하셨거든요. 가슴에 손을 올린 거 보고 제가 세례를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바로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장로님 부친이십니다.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말은 You are okay. You are okay. 괜찮아. 너 괜찮을 거야.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이제 today 파라다이스에서.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고 가상 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이며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You are okay.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작정한다면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라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You are okay. You are okay. 그 말씀 후에 세 번째 말씀이 나타나죠. 이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가상칠언은 이렇게 오래전에 항상 뭐 옛날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사역점 했던 분들은 다 압니다만은 눅눅 요마 요요눅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끝나는 일곱 마디가 나오시는데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눅눅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아래 계시는 어머니,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라고. 그러나 임신할 때부터 솔직히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솔직히 따져보면 모욕까지 당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무슨 복이 있는 여자입니까? 쑥덕거리는 이야기도 수도 없이 들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할 정도로 몰골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임신한 아들은 아이는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죽어가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져요. 아니 심장이 터져요. 어머니가 자기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그 아들 메시아 예수가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눈 한번 돌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못자욱 소리가 들릴 때 쿵쿵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죠.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신음소리 낼 때 순간에 그 가슴 속에 눈물이 터져 나오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무슨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Dear woman. 뭐 여자여 이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존귀한 호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Here is your son.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 옆에 끝까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최악의 순간 도저히 효를 할 수 없는 어머니조차 알아볼 수도 없는 순간에 눈조차 뜰 수 없는 순간에 이 호흡조차도 가쁘게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순간에 그 어머니를 기어이 찾아내었고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되었고 그 어머니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부탁하는 부탁이죠. 요한을 향하여 Here is your mother. 너의 어머니야. 사도 요한은 그래서 90살, 100세까지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그랬지만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으로 선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보여주셨던 예수님. 혀도 그것 좀 안 해도 되죠.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니 효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내 몸이 지금 찢어지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욕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조선시대에 반역인가 쿠데타인가 있었죠. 세종 임금의 아들 문종이 2년 만에 죽고 나서 문종의 아들 단종이 7살, 8살에 임금이 됩니다. 단종이. 그의 삼촌 중에 한 명인 수양대군이 결국은 조카를 죽이죠. 나중엔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 조카가 어디 가 있었는가 하면 영월에 가 있었어요. 노산군으로 강등되어서. 그래서 영월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와서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아마 11살, 2살 정도, 이미 결혼도 했으니까 부인 왕비도 있었으니까 14살 정도 됐을지도. 근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노상군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단종이 그 사약을 먹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 시체를 누구도 장세하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안 되죠. 역적인데, 임금이 삼촌이지만 세조라는 임금이 자기 조카를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서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시체를 장례를 아무도 안 지내주었다고. 지낼 수가 없죠. 눈치 보느라고. 누가 하여? 그런데 그때 영월에 있는 호장 중에 한 명이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 제사상을 차려놓고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무덤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는 가족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임금의 귀에 들리면은 자기의 자식들도 죽을까봐. 그러나 엄흥도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영조, 정조 시대에 다시 복원이 되죠. 그 가문을 보상하게 되죠. 최악의 순간에 모두는 핑계대고 변명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말씀드렸듯이 아리마대 사람같이 요셉같이 자기에게 있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지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기에 Here is your son.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I am sorry. I am sorry. 살아가면서 그 말이 그렇게도 하기 힘들어요?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세다고? 아니, 뭘 그렇게 잘한 것이 많다고? 뭘 그렇게 의롭다고?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I am sorry, mother. I am sorry. 내가 지켜드려야 되고, 내가 오래 살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고, 내가 호강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I am sorry.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메시아가 어머니였던, 자신의 잉태되었던 것을 몸을 빌려주었던 한 여인에게 처음부터 온 일생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안기게 해주었던 것, 당신에게 한 번도 좋은 거 효도하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가는 것, 내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거, I'm sorry. I'm sorry.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다시 고개를 떨구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죠.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이 이거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딸을 바라보고 역사 속에 아니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아이를 보고 I love you 잠깐 떨어져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은 잠깐 떨어져 있는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운 그 아이를 향하여 I love you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이 사박타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I love you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고 떠나간다고 그래요. 윌리엄 부스와 캐더린 부스 그 두 분이 시작한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구세군입니다. 윌리엄 부스와 그리고 캐더린 부스 이 두 분 그 구세군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는 fire 또 하나는 blood 피 그리고 불입니다. 그게 구세군의 모토이고 교리이고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윌리엄 부스 부부가 어느 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감리교도이라서 교회마다 성공회 교회도 감리교 교회도 장로교회도 찾아다녔는데 유창한 설교도 들었고 웅장하고 굉장한 오케스트라 음악도 들었지만은 늘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있다는 걸 알았고 성령의 불이 빠져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또 다른 기독교 단체가 셀베이션 아미라는 구세군이고 구세군의 모토는 언제나 하나는 불 또 하나는 피입니다. 이것이 교회 없으면 이건 죽은 교회라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세군 운동입니다. 예. 정말 2022년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저들 한번 가서 돌봐주세요. 아니, 너 괜찮아. 너도 괜찮아. 너 천국에 있을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 I love you 그것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고 깨닫는 이 밤, 이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146장이죠 아까 했던 게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149장입니다 앉아 있을래 나올래 149장 주 예, 어떤 LA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LA에서 식사하시면서 이랬대요. 눈물이 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고. 그 땅에서는 지금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목사님 앞에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 통화를 듣고 가슴이 무척 먹먹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땅에 전쟁을,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4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 폴란드로 거쳐가서 수많은 난민들이, 피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고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 주 하나님 죽음의 소리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